우리가 두 주 전에는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와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재물을 자랑했다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뒤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이런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주변의 경건 서적들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 공예배에 모이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고질적인 그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거짓 신들과 참된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주셨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 있어야 되지만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있는 것 하나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눈을 창조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눈을 가지고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 이 보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될 텐데 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존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때에도 뭘 통해서 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세상이 자랑하는 세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다. 무언가를 자꾸 봄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요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이다라고 이브를 설득한 뒤에 이 선악과를 보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과 같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브가 알게 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과일을 준 그와 같은 사실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이 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곳에 많이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유적이 있는 로마도 가봤고 그리스, 이집트, 중국 여러 곳을 가게 되면 대부분 어딜 가냐? 박물관을 간단 말이에요. 박물관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유산입니다 하고 박물관을 데리고 가요. 박물관에 가면 다 뭐예요? 우상 천지예요.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거리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그런 거리들 그리스에 있는 그런 거리들 가서 보시면 집집마다 다 우상을 다 그 안에 걸어놨거든요. 그 우상 걸어놓고 하면서도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우리의 문명이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상을 내용을 가서 보시면 사람도 새겨놨고 짐승도 새겨놨고 새도 새겨놨고 또 하늘에 달과 별과 이와 같은 해도 새겨놓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는지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에게 우상을 드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한 신이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는 거기 와서 숭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저것들 저것들이 잘못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일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불당에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혹시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면 이거라도 맞아야 되니까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불당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의 그 심성에는 무언가 나보다 뛰어난 존재 무언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존재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어떤 숭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 썩을 새나 짐승이나 사람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 앞에 와서 자기가 만들고는 그것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유대인들은 그럼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배웠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나가는 그 모든 시절을 통해서 처음에 다 시작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기사를 가서 보면 야곱에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과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도망갈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다 우상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거하는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 지금 카이로의 박물관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교도들의 땅에 가서 약 400년 동안 이 이교도들이 휘황찬란하게 우상의 전을 만들고 우상을 멋있게 만들고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걸 가서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열 가지 명령을 이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열 가지 명령을 주실 때 첫째 명령이 뭐냐? 2절 가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첫 번째 명령으로 절대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맞습니까?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 파리 재앙, 종기 재앙, 메뚜기 재앙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대적해서 이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들을 통해서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가 아무것도 아니요, 파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메뚜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실증을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이런 것들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보고 돌판을 깎아갖고 그걸 가지고 오면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아니 돌판을 갖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니 모세는 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하고는 출애굽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 지금 하나님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아, 저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지 나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 신이 무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고 그 신들 아예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작정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그런 그 우상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조각을 해갖고 거기다 뭘 입혀놓고 한 멋있는 그런 그 우상의 전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들에게서 분리돼서 나와서 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들은 무언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조각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새기지도 말라 그러고 부어 만들지도 말라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새겨서 자꾸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9장에 25절 2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우상들과 참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분명히 구분하고 우상들 나갔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여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보니까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빼곤 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상을 섬겨요? 남들 보세요. 하나님,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수가 1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들의 수가 너희 도시들의 수와 같이 많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옛날엔 이스라엘이 강성했지만 지금은 약한 나라가 됐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느냐 가서 보니까 바빌론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온 세상을 치리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보다는 이집트의 신이나 아니면 바빌론 사람들의 신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저 나라로는 강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빌론 사람들도 일월 성신을 섬기고 이집트 사람들도 일월 성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다 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 해야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기 40만 명 모이는 저 교회가 저렇게 왕성하게 된 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하면 그럼 우리 교회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경배와 찬양도 하고 락음악도 하고 두날개도 하고 알파코스도 하고 빈야드도 도입하고 펜사콜라도 도입하고 임파테이션도 하고 등등 해서 다른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방법을 우리도 도입을 하면 그럼 우리 교회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해서 무언가 교회가 성장하면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그런 기법을 찾아서 지금도 매일같이 크리스찬 복음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광고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행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을 살펴보세요. 우리 입고 다니는 옷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 스타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많은 경우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많으시죠? 맞아요?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옆에 아이들이 욕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욕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욕이야 그냥.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뭐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시작이, 말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우린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행이 좀 고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이 좀 고상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킷바이블 사이트나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저질스러운 그런 말로 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러면 제가 지워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말도 글도 옷 입는 것도 머리 하는 것도 이 모든 게 좀 고상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쫓아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9절에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 거면 다 좋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지역에서 뭔가 있다. 아, 그럼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거다 그러면 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국에서 이게 잘 된 거다 그 프로그램이다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은 모든 게 다 어디서 들어와요? 미국에서 들어와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미국 거, 중국 거, 뭐 스페인 거 이런 거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면 우리가 경건하게 그것을 따를 것이고 없는 것이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뭐 유럽 사람이라고, 인도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만 있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거다 그래서 다 쫓아가고 유명한 목사가 하는 거다 그래서 다 쫓아가고 하면 내 영혼이 거기에 팔리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우상을 숭배하느냐 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는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요. 어떻게 보기에 좋으냐?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뭘 깎거나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교도들이 만드는 모든 우상은 가서 보면 다 멋있단 말이에요. 빨간 걸 두르고 자주색을 두르고 청색을 두르고 여러분 한번 불교 불당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다 형형색색으로 이 세상 사람 가서 보면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서 보면 맹맹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조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뭐 있어요? 새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긴 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우리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저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에 뭐 이렇게 빨갛게 뭐 청색으로 막 해갖고 불당처럼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촛불 켜놓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무언가 휘황찬란하게 무언가 화려한 것으로 무언가 이렇게 꾸며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꾸며놓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황이 행차할 때 그 모습을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며놨거든요. 우리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주교의 교황이에요. 천주교의 추기경이에요. 여기 무슨 유명한 스님이 있다 그래서 뭐 조계종이나 거기에 종정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예식할 때 한번 가봐야 다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이나 이집트의 사원이나 로마의 무슨 사원이나 그리스의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사원이나 중국의 잡신들을 섬기는 사원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사원이나 다 어떻게 다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시면 말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할 음녀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속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 이 종교를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석과 금잔과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것들로 다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단순한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보세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으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복잡하다. 그 예수님에게서 많이 떨어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단순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걱정의 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해준 다음에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단순한 거예요. 이거 강당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옷차림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걸치고 나오고 갈 필요 없는 겁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의식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도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딴 걸 갖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단순함에서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단순함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탁 칠 때 단순하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삶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고 가정생활 똑바로 하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맞습니까? 삶이 복잡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만 선포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한 겁니다. 각종 프로그램 우린 거부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이 나오게 되고 다른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단순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것을 거부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시편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귀중할 것 같아요? 안 귀중할 것 같아요? 너무 귀중할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지겨워. 이제 지겨워졌어요. 이 단순한, 야,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뭐도 좀 있고 뭐가 좀 있어야지. 아니, 이 말씀만 믿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좀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에 질렸어요. 단순함이 질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푸석푸석한 빵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수박, 오이, 마늘, 물고기, 이거 생각이 납니다.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러한 삶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단순하면 복받은 거예요. 그게 복받은 겁니다. 복잡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원인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둘째 원인은 남들이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거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상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 아, 나는 형상 같은 거 안 섬깁니다. 맞아요. 여러분 형상 만들어 놓고 새 만들고 짐승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들은 꼭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우상은 하나님 대신을 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외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애착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제가 3절에 있는 말씀 읽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적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하나님 이상으로 탐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시기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섬기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창조자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자를 섬기지 않고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 이 세상에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 외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가 내 삶에서, 그게 우상이에요. 둘째,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에 따라서. 셋째, 나를 화나는 건 무엇인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무언가,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남이 그거를 방해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면 그게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무언가, 그게 우상입니다.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게 무언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면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드라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요. 하루 종일 드라마 끼고 살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요. 하루 종일 홈쇼핑. 요 근래 저희 집에 케이블 TV를 왔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TV 켜니까 6번, 뭐 9번, 11번인가 뿐이 없어서 뭘 보자 그래서 케이블 TV 기초, 기본 되는 거 하나 놨더니 거기에 홈쇼핑이 6개인가 7개가 있더라고요. 머리 아플 때 홈쇼핑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머리가 단순해져서. 근데 그거 정도껏 봐야지 홈쇼핑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음악,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인터넷 하루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인터넷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또 어떤 사람 몸 관리, 몸을 어떻게 몸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종일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떻게 좋은 차를 좀 내가 관리를 해보고 해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결혼 상대,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돈, 또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이 우상이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까? 이것만 종일 생각,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어떻게 크게 키울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도껏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정도껏 하셔야 돼요. 정도껏. 이게 정도를 넘어서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 집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들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이상 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을 발견하면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한 거다. 헛된 거다. 사람이 만든 거다. 창조물이다. 하고 내어 던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기 가서 밭에 논에 가서 보세요. 허수아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7절에 가서 보니까 민족들의 왕이요.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진리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뿐이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킬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다음에 무덤 속에서 들어올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24시간에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몽땅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땅보다 훨씬 큰 것 같은 별들이 수조개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걸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말씀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맑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제가 욥기 읽으라고 문자 보내드렸죠. 읽으셨어요? 예, 욥기 12장 가서 보니까 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해놓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2장 말씀입니다.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에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가서 보니까 욥의 세 친구와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창조의 기사가 나와요. 거기 가서 보니까 84개를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새벽별들이 기뻐서 외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 84개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해 나게 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구원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10장에 1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꼭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창조자가 아닌 신은 다 꺼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부처도 다 가라는 얘기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마리아 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두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리라고 외치라고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6절에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세상 이교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이 창조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영원히 갖게 될 상속 유업의 그 몫이 무엇인가? 다른 데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못 갖고 갑니다. 금덩어리 하늘에 못 갖고 가요. 어디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야곱의 몫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제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이 얼마나 단순한가? 아니면 얼마나 복잡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창조자 하나님 외에 섬기던 다른 모든 창조물을 오늘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